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따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세상의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 경전은 본 적이 없는데 그 불교의 경전은 제가 좀 그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반야심경이라고 그 경이 있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뭐 그건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보면은 그 모르죠 무슨 뜻인지. 뭐 백날 뭐 보고 또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모르고 또 그 한문도 그 생활 한자가 아니고 옛날 아주 전문가가 쓰는 고 한자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그 뜻을 이제 겨우 또 깨달아 알 수 있을 그 정도가 그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또 정답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깨달아지는 대로 풀이하면 그게 곧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그 한문으로 보면은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뭐 승려가 그 뜻을 풀이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말해주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 풀이해 놓은 걸 보니까 뭐 각기 다르긴 하는데 다 말이 누가 들어도 이해될 만한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게 그렇게 풀이해가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처럼이 그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경전에는 종교가 들어 있고요. 윤리가 들어 있고요. 도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상식 또 우리에게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딱 부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승려의 어떤 강론 들으면은 참 감동이 된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불교의 그런 경전만이 아니고 세상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공통점이다 그겁니다. 다 윤리가 들어있고 도덕이 들어있고 종교가 들어있다.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종교의 경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들어보면은 뭐 사랑하라, 참으라, 남을 배려하라, 뭐 분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다 그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교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중심해가지고 잘 어울려 살아가면서 살기 좋은 그런 상황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게 바로 이 종교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제가 앞서 말한 그 윤리, 도덕, 종교 이런 게 들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성경도 이 땅의 경전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 성경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을 위한 그런 내용이냐 그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다가요 아까 그 불교 얘기한 것처럼 종교를 집어넣고 또 윤리 집어넣고 도덕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을 중심해가지고 인간을 위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요, 종교 놓고 윤리 도덕 넣어가지고 인간 위한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목사 직업요 할만합니다. 굉장히 쉬운 직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신자라는 것이요. 이런 말을 던져놓고 그거 이제 윤리와 종교로 도덕으로 적당히 버물려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설교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25년간 설교를 해온 그런 사람인데 25년 해왔으면은 그 종교적인 얘기 30, 40분 하는 건 누워 떠먹깁니다. 뭐 지금 난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오. 얼마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다운 것이요.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런 말요. 고민 없이 얼마나 내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이 성경에서 종교 빼보십시다. 종교 빼고, 윤리 빼고, 도덕 빼고, 또 인간을 위한 그런 내용 다 빼버리고, 나까지 빼버리고, 그렇게 빼어놓고 성경 본다면은, 여러분 성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종교, 도덕, 윤리 다 빼버리면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어째 남아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오는 반응이 그럼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반응을 수없이 이제 듣게 되는데 왜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 날 위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을 인간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껏 알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나와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도 어렵지가 않아요. 또 목사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때를 쓰면 된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느냐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서 그 말씀드린 인간의 뜻 또 나의 소원 내 욕망 그거 하면 쫙 빼버리십시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남냐 말 기도에? 내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내 뜻을 빼버리면은 내 소원 빼버리면은 아니 기도할 게 없네요. 이런 반응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이죠. 아니 내 뜻, 내 소원을 빼버리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이런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기도에는 인간의 뜻, 인간의 소원, 내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어렵습니다. 어찌 기도할까요? 이런 반응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에서 종교 빼고 도덕 윤리 빼고 다 빼고 나버리면 또 인간을 위한 그런 용 다 빼버리면 뭘 말합니까? 뭘 설교합니까? 말이죠. 성경이 무지무지 어려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해요. 할 말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슨 성경이냐?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빼버린 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예 고시부원인데 목사 시험 칠 때 지금까지 뭐 시험 쳐본 적이 없는데 목사 시험 칠 때에 설교학을 맡아가지고 설교를 시키면서 종교 빼고 윤리 빼고 도덕 빼고 인간 중생 다 빼고 설교하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어떤 말이 나올지. 여러분 성경 볼 때 하면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보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함으로 성경에서 그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뜻이 남죠. 내 뜻 빼버리니까 하나님 뜻이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빼버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만 남아요. 또 하나님 언약만 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되어서 하나님 것만 단량 남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설교지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건방진 겁니다. 그것은요. 그냥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요 도무지 예,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뜻을 가늠합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만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보려고 할 뿐이고 또 보게 된 것을 여러분께 내어놓고 전하는 것. 그 일을 목사, 그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에서 뭔가 보이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답답해지고 갈급해지고 또 막 긴장이 되어지고 힘들어지죠. 그럴 때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나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자연적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가 어려운 걸까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다가요, 종교 집어넣고, 윤리 집어넣고, 도덕 집어넣고, 인간 중심 내용 집어넣고 해석을 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 집어넣으면은 우리 좋은 바 뺍시다. 그 말 나와요. 그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을 갈고 닦아서 조금만 만들어 갑시다. 그게 종, 그 달래, 다른 게 종교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자, 길가밭에 뿌리신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밭은 단단한 밭이다. 그것을 성령으로 갈아엎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갈아엎읍시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설교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설교한 사람에서 몇 편을 봤습니다. 거의 이 맥락이에요. 성령으로 갈아엎자.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환란과 박해 때문에 넘어졌다. 돌이 문제다. 이 돌을 깨뜨려 제거를 해야만이 된다. 근데 그 돌은 우리가 못 깨뜨린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확 깨뜨려야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돌을 깨뜨려서 제거를 해서 좋은 밭 되자. 그게 전형적인 종교란 얘기입니다. 가시밭에도 가시를 제거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 가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들이 다 가시다 말이죠. 그 가시를 다 빼야 되는데 그 가시가 왜 생기느냐? 기도를 하니 생긴다. 기도합시다. 이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게 종교죠. 윤리와 도덕이죠. 가시를 제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도 새벽에 해야 된다. 결국은 또 새벽 기도를 또 강조하게 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귀에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할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야 설교 그렇게 해야지 확 와닿네 뭐 이런 생각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처럼요, 이 성경에 종교와 인간이 들어가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돼가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은요, 인간이 해야 될 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참된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생명이라는 그걸 얘기한다. 그리고 인간은 빼어지고 부인한 채 죽게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이다. 그게 새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부합된 말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종교 놓고 도덕 놓고 해가지고 버물려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한다면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게 돼버립니다. 참 이것도 난감한 얘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빼버리는 게 종교를 빼는 거예요. 인간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를 빼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말한 대로 자기 열심과 내 정성을 동원해가지고 신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빼라니까. 아니 그럼 인간은 뭡니까? 이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죽죽 하는데 그게 신앙이냐. 그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런 어떤 그 반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데. 그래 성경 보면은 사람도 분명히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인간을 빼버리니까 뭔가 자꾸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은 그런 의심, 그런 불안,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까? 이런 생각들이 안 드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완전히 세웠다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자라가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미 흠없고 완전한 자로 세웠다. 완성된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또 종교를 넣고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명이구나.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완전케 한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완전케 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신자는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믿음에 세워놓는 거. 왜? 그게 주 안에서 완전히 세움받는 거니까. 그걸 바울은 자기의 사명 여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사명이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가지고 사도는 교회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꾼이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능력이고 주께서 우리 장악하신 역사하신 일들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냔 말이죠.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 종교를 빼고 나면은 항상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 이걸 이루셨습니다. 그 일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로 다가왔느냐.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이 세계한 신자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그걸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한 대로 자유라고 하는 게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붙들려버려가지고 그 이제는 말씀 때문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길도 거부하지 않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주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는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런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걸 알리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자유의 삶이 마음에 좀 확 당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마음에 당기면서 야 그렇구나. 나도 이 땅에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유의 삶, 가벼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는 그런 신자에게서는요. 기도도요. 아주 잘 되게 이런 기도 안 나오죠. 그건 이제 물건 간 거예요. 그건 별걸 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이 이끌려 살아가는 좀 그런 맛을 누리는 그런 나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와진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빠진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빠진 기도예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원한 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내가 되는 것이고 평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윌빙 삶 그런 걸 평생 꿈꾼 우리입니다. 그런 내가 확 싹 빠져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맞물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건요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온 결과란 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한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니 내가 빠지면 기도할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완성의 세계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실 완성의 세계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길가에 뿌려진 것을 이제 우리는 길가밭 이렇게 이제 통상 얘기하는데 길가 밭 그러면 얼른 좀 이해가 안 되죠. 마치 이게 뭐 도로 옆에 있는 그런 이제 밭인데 도로에 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이렇게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길가 밭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도랑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둔덕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많은 거 둔덕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막 다니면서 그게 이제 단단해진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고 그 둔덕 그 가에도 잘못해가지고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그 옛날 농사짓던 그 상황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악한 자가 와가지고 빼앗았다. 악한 자는 이제 사탄을 얘기하겠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항상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린 평소에 우리가 그런 밭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살아갑니까? 나는 항상 사탄에게 말씀 빼앗기고 살아, 길가밭이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신, 말씀을 빼앗기는가 안 빼앗기는가? 내가 길가밭이 아니야. 이것은요,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봐야 그 말씀 빼앗기는가 안 빼앗기는가 이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걸 잘 실천해가지고 좀 더 나아진 인간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목적, 기능이다. 이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밭으로 살았다. 그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 평소 몰랐지? 근데 말씀 딱 던지고 나니까 빼앗기더라. 봐, 너 길가밭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밭인가 하는 걸 평소 몰랐던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말씀이 떨어진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린 내 심년 상태 평소 잊고 삽니다. 몰라요. 1층에 그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정수기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없겠죠. 정수기가 있는데 위에서 나오는 물은 알칼리 물입니다. 그 물의 그 성분이 알칼리예요. 알칼리성이고 밑에 그 하얀 통에 모아지는 건 산성입니다. 물이 두 종류로 해가지고 분류가 나오는데 근데 보면 그냥 물이에요. 알칼리수고 산성인데 그냥 보면 물이에요. 마셔봐도 몰라요. 맛을 몰라요. 이딴 데로 마셔보세요. 맛을 알겠는가. 근데 그 위에 찬장에 시약이 하나 있습니다. 약이 하나인데 그 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색깔이 확 변해요. 산성수와 알칼리수가 다른 색깔로 확 변해버립니다. 저는 간혹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산성이 제대로 나오는가 알칼리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산성 우리 마나님 시술 다 쓰거든요. 얼굴 이뻐진다고 가져가요. 산성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르는 것인데 그 시약이 떨어짐으로써 아 이게 산성수고 알칼리수구나 확 나눠질 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무슨 밭 그냥은 모릅니다. 내가 날 들여다봐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아 이런 상태구나가 드러났던 말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데 왜 빼앗아 갑니까? 왜 빼앗아 갈까요? 그건 사탄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사탄은 그걸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해방하면서 은혜를 하는 인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종교와 윤리 도덕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은혜가 나오지 않고 내 공로가 나오니까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탄도 말씀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는데 근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대로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잃든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만큼 빼앗길 수 없다. 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사수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존귀하죠? 입 다물지 마시고요. 존귀하면 존귀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죠? 얼마큼 존귀합니까?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으면 존귀하죠? 말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고 말이 그래요. 배운 바대로 우리의 머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존귀하다. 생명이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죽어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나쁜 것처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말씀을 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린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내어줘버리는 그런 일 살아갑니다. 사수할 것 말씀이 아니고 나단 말이죠. 네 가진 네 자식을 사수해야 된다. 네 걸 사수해야지. 말씀은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그게 뭐겠어요?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내 생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내 생존입니다. 돈이죠. 우린요, 세상에 꽉 붙들린 그런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길가밭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뺏기려고 싸우면 제대로 하지 못한 늘 줘요 그냥.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 빼앗기지 맙시다. 이렇게 한다 얘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음에 돌밭에 대한 해석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도 평소에는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밭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쓸모없는 밭, 돌밭이다. 이것도 결국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알아요.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뭐 즉시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좋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 손해보는 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이건 역시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모릅니다. 평소 성경 말씀 얘기가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자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착각할 뿐이지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손해와 핍박이 오게 되면은 말씀 제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아 이게 나였구나 그게 말씀이 옴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런 바칩니다. 근데 왜 그런 밭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말씀 대신에 진리 대신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그런대로 쓸만해요. 그런대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자격이 자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몽땅 쓸모없는 땅이다. 폭로가 돼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그 순간 잠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반응 많이 뭐 그렇게 보이며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환난과 박해 막 몰려온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면서 변함없이 말씀을 기뻐 감사할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환란이 오면은 말씀이 기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부르고 찾지 않습니까?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시밭, 아니, 길가밭이고 또 뭡니까? 돌밭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 또 하나 가시밭 보십시다.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건 역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인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재리 유혹이라는 것도 돈이 많은 나, 항상 돈으로 풍족히 살고 싶은 그런 원하는 나,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이 유혹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나를 원하십니까? 항상 얘기한 둘을 합하지 마세요.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릉맹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 기뻐하는 그런 나를 원합니다. 이쪽입니까? 아니면은 뭐 삼성 이건희 씨 같이 수조 원 대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는 그런 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후자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우리가, 그런 욕망이 펄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세상 염려와 제일 유혹 앞에 힘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넘어가 버려요. 바로 이것이 또한 말씀이 떨어졌을 드러난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죠? 그런 요 가능하냐 그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빼앗은 사탄도 이기고 환난 밖에 다 이기고 염려 재리 유혹 다 이기고 열매를 믿는 좋은 땅으로 되어가는, 우리가 무슨 쓰러기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 비유 해석 이 앞에서 할 건 이겁니다. 아, 나는 이런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난 그동안 몰랐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다른 반응 아무리 궁리해도 나와질 만한 게 없어요. 자, 마지막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밭. 23절 보면은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것 가지고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항상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게 좋은 땅입니다. 틀렸습니까? 성경 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안에는요,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이게 안 나옵니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걸 다 빼버리고 성경만 얘기하는 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뭘 깨닫는다 그 말입니까? 뭘 깨달아요? 말씀이 내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보게 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성경 가지고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확 벗겨놓고 완전히 빨가벗은 그런 데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 수치를 받을 자로 드러내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얘기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 지나지 않 이걸 아는 겁니다. 쉽게 죄인됨을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좁은 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죄인됨을 아는 시인자의 등장으로 증거가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 소감도 아니고 우리 재질도 우리 내 자질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말씀의 역사함이고 성령이 함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이신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합니다는 그 흔적들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좁은 밭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좁은 밭에 대한 이 말은 안 된단 말입니다. 좁은 밭은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게 좁은 밭이에요. 근데 좁은 밭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몰라요. 내 실체를 네가 길가밭이고 돌밭 이걸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윤리와 도덕을 보면서 나도 괜찮네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좁은 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의 전적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내가 어떤 자기를 보게 만들어 간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고 그걸 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분위를 아는 그런 사람 꽁꽁 붙들어서 생명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게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맺어진 열매예요. 그게 결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 누가 나의 참된 백성이냐 이걸 드러내세요. 그 일하심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종교를 빼고 윤리를 빼고 도덕을 빼고 인간 중심을 다 빼버린 내용입니다. 좀 싱거울 거예요. 많이 싱겁죠? 반찬이 입맛에 맞으려면 양념을 내서 간이 맞아야 되는데 사람 입맛 맞추려면 소금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적당히 버무려야 됩니다. 근데 소금 빼고 마늘 빼고 파 빼버리고 반찬 만들면 싱겁죠? 맛없죠? 좋아할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입에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말씀은 그들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이 되는 그런 좋은 맛을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뿐이에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환란과 박해로 넘어지기도 하고 염려하고 유혹받는 그런 현실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게 될 거예요. 매일 경험할 것이란 말입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활동이 얼마나 존귀하냐 이걸 알아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괜히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과 핍박이 현실을 팽개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막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사건이 그 십자가가 얼마 존귀한가 이걸 내가 깊이 알고 또 알아가라. 그게 내 백성이란 말이죠. 그게 너의 풍성 너에게 남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장담하던데 여러분 평생토록 염려, 유혹, 환란, 핍박 안 끊어집니다. 아멘 해보시죠. 안 끊어져요. 근데 분명한 우리를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주님의 생명의 활동,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정말 존귀한 것이었구나. 그걸 알고 그 깨달음에서 삶의 자유와 풍성함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좋은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왜 환란이 있고 왜 문제 생겨 왜 염려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상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환란과 염려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런 속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생명으로 집어넣은 분이 주라는 거 너 그걸 보라.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존귀한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할 결실입니다. 그 결실로 인해서 좋은 밭이다 드러나요. 신자는요 이미 완성된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를 마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주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실천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면 메워지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그래 항상 우리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제도 오늘 내일도 주님이 날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감사가 있는 그게 정말 풍성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던가 어떤 바치였던가 정말 뼈저리게 늦게 알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 몰랐던 나 길가바치고 돌바치고 가시밭길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 지나지 아니었다는 것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이러한 나를 불러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일하신 우리에게 얼마 존귀한가 내 속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는 그런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